내가 다시 오리라.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AWR 희망의 소리 한국어 방송입니다. 본 방송은 천국 복음을 온 세상에 전파하기 위해 제7일 안식일 예수재림교회가 설립한 세계 방송망입니다. AWR 희망의 소리는 유럽, 라틴 아메리카, 아프리카, 러시아, 아시아의 방송망을 통해 전 세계에 복음을 전파하고 있습니다. AWR 아시아 희망의 소리 방송국은 한국어 방송을 매일 8시간씩 송출하고 있습니다. 희망의 소리 방송은 인터넷과 스마트폰을 통해서도 언제나 청취하실 수 있습니다. 들으실 수 있는 인터넷 주소는 awr.org입니다. 이 시간 희망의 소리 한국어 방송과 함께 보람있고 유익한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내가 다시 오리라. 여기는 AWR 희망의 소리 한국어 방송입니다. 주파수 안내입니다. 괌에서 송출하는 우리 방송은 한국 표준시로 새벽 1시 30분부터 2시 30분까지 11,755kHz로 새벽 2시 30분부터 3시 30분까지 3시 30분부터 4시 30분까지 15,530kHz로 새벽 5시부터 6시까지 9,890kHz로 4회에 걸쳐 송출하고 있습니다. 스리랑카에서 송출하는 우리 방송은 한국 표준시로 밤 9시부터 10시까지 15,530kHz로 우즈베키스탄에서는 새벽 3시부터 4시까지 새벽 4시부터 5시까지 9,760kHz로 타지키스탄에서는 밤 9시부터 10시까지 15,255kHz로 송출하고 있습니다. 애청자 여러분의 많은 청취 바랍니다. 읽어주는 교과 제11과 시온의 하나님을 사모하여. 3월 16일 안식일의 일몰 시간은 오후 6시 40분입니다. 기억절입니다.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여 쇠약함이여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시는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시편 84편 2절. 시온의 노래는 시온의 아름다움과 그의 거룩한 산에서 통치하시는 주님의 주권을 찬양하는 기쁨의 찬송이다. 이 시편들은 주로 성전의 은총을 찬양하고 다른 시편에서도 볼 수 있는 성소에 대한 사랑을 표현한다. 이 시편의 대부분은 성전 악사이자 성전 문지기로서 주님의 지배의 은총을 직접 경험한 고라 자손이 지은 것이다. 무엇이 시온을 희망과 기쁨의 근원으로 만드는가? 시온은 당신의 백성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한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인 것처럼 시온은 하나님의 택하신 산이다. 하나님은 시온에서 통치하시고 또한 시온에 터전을 두셨다. 그러므로 시온은 하나님의 복과 피난처가 있는 곳이다. 시온은 자주 고대의 세계를 위한 하나님의 구원 사역의 중심지인 예루살렘 또는 성소와 같은 의미로 사용된다. 주님의 임재와 은혜는 성소의 경계를 초월하기에 시온의 복은 땅끝까지 흘러 넘친다. 시온은 온 세계가 하나님의 것임을 확증하는 온 땅의 기쁨이다. 학습 목표입니다. 깨닫기. 시온의 노래는 그곳에서 다스리시는 하나님을 바라고 사모하는 노래이다. 느끼기. 시온을 향해 가는 순례자는 이 땅을 바라지 않고 고난에도 주님을 의지한다. 행하기. 새 하늘과 새 땅을 노래하는 시온의 대리자가 되어 하나님을 위해 힘있게 일한다. 다음의 내용을 안교 소그룹 시간에 함께 토의해 보십시오. 1. 당신은 어떤 것으로 가장 기뻐합니까? 내 마음속에 있는 기쁨의 근원은 무엇입니까? 2. 시편 기자가 주의 성전에 거하기를 사모하는 이유는 어떤 것입니까? 3. 신자들은 왜 예루살렘의 평화를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까? 4. 왜 하나님은 시온을 영광스럽게 하십니까? 그것은 우리의 정체성과 어떤 관계가 있습니까? 5. 혼란스러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평화를 누릴 수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6. 시온은 왜 견고한 성으로 묘사됩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자녀에게 무엇을 말합니까? 7. 고난 많은 세상에서 시온의 노래를 부르는 것은 어떤 의미를 담고 있습니까? 결론입니다. 시온의 노래는 하나님의 통치하심에 대한 생생한 소망을 항상 기억하고 그것과 함께 살겠다는 결심과 약속이다. 시온을 잊지 않는 것은 순례자가 되어 이 세상을 고향으로 여기지 않고 새하늘과 새 땅을 향해 나아가는 것이며 회복될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사는 것이다. 그 노래는 소망을 나누게 하고 우리가 시온에서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대리자가 되어 힘있게 일하도록 돕는다.
온 만물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 주께서 복주고 거룩하게 하시니 안식일에 주의 전에 나와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영과 진리로 예배하게 하시고 주께 경배하는 이 시간이 여기 모인 우리에게는 은혜요, 하늘에는 기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교독문 760장 경배와 찬양.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아갈지어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시니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리로다.
찬양 복된 안식일입니다. 매년 6월 둘째 안식일은 대총회가 정한 세계 여성사역 강조일입니다. 이날은 여성이 안교교사, 설교 등의 순서에 적극 참여하고 여성사역에 유익한 간증 또는 세미나 등의 순서를 계획하도록 권하고 있습니다. 이 특별한 날, 하나님의 동역자가 되는 위대한 사역, 위로자의 사역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제가 설명하는 이 사람은 누구일까요? 예루살렘 교회가 안디옥 교회에 파송한 지도자입니다. 바울과 함께 전도 여행을 다녔습니다. 이 사람은 누구일까요? 네, 바나바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4장 36절에 보면 바나바에 대해 이렇게 소개합니다. 구브로에서 난 레위족 사람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라 번역하면 위로의 아들이라 하니. 이 성경절에서 저희가 바나바에 대해 알 수 있는 사실 몇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구브로 태생입니다. 구브로는 현재 키프로스라고 하는 지중해의 섬입니다. 두 번째는 레위족 사람입니다. 세 번째, 본명은 요셉입니다. 네 번째, 바나바는 사도들이 지어준 별명입니다. 다섯 번째, 바나바라는 이름의 뜻은 위로의 아들입니다. 영어를 그대로 번역하면 격려하는 사람, 용기를 주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본명은 요셉이고 바나바라는 별명을 가진 바나바는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다른 사람을 지지해주고 희망을 주고 믿어주고 용기 주는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바나바는 원어로 파라칼레어인데요. 간청하다, 열심히 권하다, 기도하다 라는 뜻이 있습니다. 바나바는 누군가에게 다가가서 그 사람을 위로하고 할 수 있다 끊임없이 격려하고 같이 이 일을 하자 권하고 내가 널 위해 기도해 줄게 라고 용기 주는 사람이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바나바가 그렇게 위로하고 격려한 사람 중 한 명이 바로 바울입니다. 사도행전 11장 25절 26절 말씀입니다.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나매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바울이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다가 회심하고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박해자가 회심하였다는 것을 사도들과 제자들은 믿지 못하고 바울과 함께 복음 사역하기를 꺼려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아라비아와 다소에서 광야의 시간을 가졌는데 그 시간이 무려 9년이었습니다. 가장 열렬히 일해야 하는 젊은 30대에 부름을 받지 못하고 지내던 바울을 찾아가서 우리 같이 하나님 일하자, 안디옥에 가서 하나님 말씀 가르치자 격려해서 데려온 사람이 바로 누구였습니까? 바나바였습니다. 바울이라는 복음의 열정적인 사도가 세워진 데는 다른 사도와 제자들을 설득하고 바울을 찾아가서 우리 함께 하나님의 일을 하자고 격려하고 초청한 바나바가 있었습니다. 위대한 하나님의 지도자 중 홀로 선 사람은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서로 지지하고 함께 협력하여 선을 이루기를 기뻐하십니다. 바나바의 성격을 볼 수 있는 또 다른 성경절은 사도행전 15장 36절에서 39절 말씀입니다. 며칠 후에 바울이 바나바더러 말하되 우리가 주의 말씀을 전한 각 성으로 다시 가서 형제들이 어떠한가 방문하자 하고 바나바는 마가라 하는 요한도 데리고 가고자 하나 바울은 밤빌리아에서 자기들을 떠나 함께 일하러 가지 아니한 자를 데리고 가는 것이 옳지 않다 하여 서로 심히 다투어 피차 갈라서니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배 타고 구브로로 가고. 바울과 바나바가 1차 선교여행 이후 2차 선교여행은 따로 갔습니다. 왜 따로 갔을까요? 마가를 데리고 가자. 안 된다. 마가를 데려갈 수 없다는 의견 다툼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마가는 바나바의 조카입니다. 바나바가 1차 선교여행 때 마가를 데려갔는데 먼 길을 여행하고 또 유대인들의 방해를 받으며 선교하는 것이 힘들어서 마가는 중도 포기하고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2차 선교 여행을 계획할 때 바나바는 마가를 또다시 격려하고 위로하고 열심히 권해서 데리고 가려 했습니다. 하지만 바울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중도 포기했던 사람 다시 안 데리고 간다라고 반대했습니다. 그래서 말씀해 보면 서로 심히 다투어 피차 갈라서니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실라와 함께, 바나바는 마가와 함께 떠났습니다. 사도행전의 역사는 이후로 바울 중심으로 기록되어 바나바와 마가의 선교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바나바는 누군가를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격려하고 용기 주는 사람임을 알 수 있습니다. 누군가를 격려하고 용기를 주면서 포기하지 않고 리더로 세우는 과정은 상당한 에너지가 필요한 일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바나바의 격려와 위로로 인해 마가는 결국 복음 사역에 유익한 교회의 지도자로 성장하게 됩니다. 디모데후서 4장 11절 말씀입니다. 내가 올 때에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는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바울은 마가가 나의 일에 유익하다고 말했습니다. 중도 포기했던 마가를 복음 사역에 유익한 사람으로 성장하게 된 것은 어떻게 가능한 일이었을까요? 바나바의 격려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격려는 위대한 일을 합니다. 세계적인 작가 한스 크리스티안 안데르센에 대해 잠시 이야기해 드리겠습니다. 안데르센이 세계적인 문호가 된 배경에는 엄마의 격려가 있었습니다. 안데르센은 어릴 때부터 글쓰기를 좋아했는데 11살 되던 해 처음으로 쓴 글을 여러 사람에게 보여주었습니다. 그때 어떤 아주머니는 어머 얘야 이걸 글이라고 썼니? 라고 말했습니다. 안데르센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크게 실망하고 마음의 상처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때 안데르센의 어머니는 안데르센을 꽃밭으로 데리고 갔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봐라, 이제 막 도단한 잎새는 보잘것없어 보이지만 언젠가는 크게 자라 예쁜 꽃을 피울 거야. 너도 마찬가지야. 엄마는 이렇게 안데르센에게 용기를 주었고 안데르센은 세계적인 동화 작가로 성장하였습니다. 복음 사역에서도 격려는 위대한 일을 할까요? 교회는 격려하는 사람들에 의하여 유지되고 복음이 전파되었습니다. 사도행적 105쪽과 214쪽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니고데모는 그 이상 조심하거나 의심하지도 아니하였고 제자들의 신앙을 격려하고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를 유지하는 일을 돕고 복음 사업을 발전시키는 일에 그의 재산을 사용하였다. 니고데모는 처음 예수님에 대한 소식을 들었을 때 관심을 가졌지만 산헤드린 회원으로서 제사장들이 싫어하는 예수님을 찾아가는 것이 조심스러워서 밤중에 찾아갔던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십자가 이후 그는 더 이상 조심하지도 않고 의심하지도 않고 확실하게 그리스도의 노선을 취하였습니다. 그리고 시리에 빠진 제자들을 격려하고 교회를 돕고 복음 사업에 재산을 사용하였습니다. 이렇게 격려하고 돕는 사람들을 통해 하나님의 복음 사역이 유지되었습니다. 또 다른 이야기, 바울과 실라의 이야기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바울과 실라가 복음을 전하다가 억울한 누명을 쓰고 매에 맞고 캄캄한 옥에 갇혔습니다. 그렇게 어려운 일을 당했을 때 바울과 실라가 옥중에서 무엇을 했습니까? 두 사람이 기도하고 찬양한 사실을 잘 아실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옥중에서 찬양 외에 또 한 가지를 했는데 그것은 격려입니다. 칠흑같이 어둡고 황폐한 토굴 가운데서도 그들은 기도하는 말로 서로 격려하고 하나님께 찬양의 노래를 불렀다. 잠시 상상해 봅니다. 바울과 실라가 서로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매를 맞고 옥에 갇혔지만 그래도 내가 하나님을 위해 고난당할 수 있음에 감사해. 우리 포기하지 말고 멈추지 말고 전도 여행 계속하자. 이렇게 이야기하며 서로를 격려하였던 것입니다.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입니까? 격려하고 서로서로 용기를 북돋우는 그러한 사람들에 의하여 하나님의 복음 사역이 전파되어 왔습니다. 그러니 격려는 위대한 일을 하는 것입니다. 재림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같이 교회 가자. 우리 같이 예수님 일하자. 힘내자. 같이 기도하자. 그렇게 격려하는 사람이 됩시다. 에스더가 죽으면 죽으리이다 라고 용기 낼 수 있었던 것도 모르드개의 격려 때문입니다. 너가 왕후로 부르심을 받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니냐. 하나님이 너에게 사명을 주신 것이다 라고 격려해 주는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에스더는 유대인을 구하는 일에 쓰임받은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한마디의 말로부터 우리의 전도는 시작합니다. 한 줄기의 빛과 같은 친절한 행동, 위로와 격려의 말 한마디로 우리는 이미 전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 마음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일도 처음에는 지극히 미미하다. 한마디 말을 들려주고 한 줄기 빛을 비춰주고 새 생애를 시작하도록 감화를 끼친 결과를 누가 능히 측량할 수 있겠는가. 제가 또 한 사람, 격려를 받아 힘을 얻고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한 사람의 글을 읽어드릴 텐데요. 이 사람이 누구인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건강이 너무 좋지 못했기 때문에 나는 끊임없이 고통을 겪고 있었고 외관상으로만 보면 조금밖에 못 살 것 같았다. 나는 17세에 불과하였고 작고 허약했으며 사회성이 개발되지 않았기 때문에 자연적으로 소심하고 겁이 많았다. 누구일까요? 네, 엘렌 지 화이트입니다.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았을 때 엘렌 지 화이트는 네, 알겠습니다 하고 한 번의 부르심에 응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17세에 부름을 받았던 엘렌 지 화이트는 건강이 좋지 못했습니다. 내가 그 일을 할 수 있을까? 그리고 나는 아직 어려. 그리고 소심해. 자신이 없어. 라고 생각했습니다. 교회 증언 1권은 계속하여 기록합니다. 낯선 사람들을 만나는 것이 나에게는 고통스러웠다. 나는 세상으로 나가는 일을 달갑게 여기지 않았고 세상의 조롱과 반대를 당하는 일을 두려워하였다. 나에게는 자신이 별로 없었다. 내 앞에 제시된 이 사업을 완수하는 것이 나에게 불가능한 것처럼 보였고 그 일을 시도하면 틀림없이 실패할 것처럼 느껴졌다. 나이에 있어서 어린아이에 불과한 내가 어떻게 이곳 저곳으로 다니면서 사람들에게 거룩한 하나님의 진리를 설명할 수 있을 것인가. 나의 마음은 그 생각에서 오는 공포로 위축되었다. 나는 나에게 쇄도해 오는 책임에서 벗어나는 수단으로 죽음을 갈망하였다. 엘렌 지 화이트이 이렇게 연약한 모습이었을 거라고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저에게는 참으로 훌륭한 선지자이고 다양한 분야의 많은 책을 쓰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한 사람이지만 17살의 나이에 그 사명을 받았을 때 엘렌 지 화이트는 어린아이에 불과한 내가 어떻게 그 일을 할 수 있을까? 두려웠고 할 수 없을 것 같았고 차라리 죽고 싶었습니다. 얼마나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는 것이 처절한 몸부림이었는지 잘 보여줍니다. 17살, 17세면 여러분 다 컸다고 생각하십니까? 아직 애라고 생각하십니까? 17세의 다니엘과 요셉은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사역을 했지만 또 17세는 한없이 어리게 느껴지는 나이입니다. 군대를 가도 어린애 같습니다. 하지만 17세의 어린아이가 복음의 사명을 받아들고 87세의 주 안에 잠들기까지 70년을 복음사역에 헌신하는 여성 리더가 되었습니다. 이것은 홀로 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주변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도록 하나님을 의지하도록 격려해주는 믿음의 공동체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한 소녀가 부르심을 감당하지 못할 것 같아서 힘들어하고 있을 때에 교회는 연합하여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교회는 나의 상황을 특별한 기도의 주제로 삼았다. 초기의 경험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에게 나타난 것을 반대했었던 피어슨이 이제 나를 위하여 열렬하게 기도했다. 그는 친절한 아버지처럼 나에게 용기를 주고 위로하고 죄인들의 친구 되시는 예수님께 버림을 받지 않았다는 사실을 믿으라고 말했다. 이 구절을 보면 엘렌 지 화이트이 초기에 계시를 받았을 때 의심하고 반대했던 사람이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피얼슨이라는 사람이 나중에는 친절한 아버지처럼 용기 주고 격려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엘렌 G. 화이트는 계시를 볼 때에 본인의 죄를 드러내는 환상도 보았기 때문에 자신에 대한 절망도 했습니다. 그러나 그런 엘렌 G. 화이트에게 처음에는 정말 계시 받은 건 맞아? 의심하던 사람이 후에는 예수님을 바라보라고, 너가 죄인이어도 예수님이 끝까지 너를 버리지 않고 책임지실 거라고 격려하는 사람이 된 것입니다. 이러한 공동체의 격려와 기도가 엘렌 G. 화이트를 복음 전도자로 서는 일에 도움을 주었습니다. 나는 스스로 어떤 특별한 노력을 할 수 없을 만큼 연약하고 절망적임을 느꼈다. 그러나 나의 마음은 친구들의 간구와 연합되었다. 나는 이제 세상의 반대에 별반 괴념치 않고 하나님의 은총이 나에게 다시 주어지기만 하면 온갖 희생을 즐겨 감내하기로 마음먹었다. 나를 위한 기도가 드려지고 있는 동안 나를 두르고 있던 빽빽한 흑암은 물러가고 갑자기 빛이 내게 비쳤다. 절망과 두려움에 떠는 17살 여자아이가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게 해달라고 믿음의 공동체가 모여 간구할 때에 엘렌 G. 화이트는 그 기도의 응답으로 이제 용기를 얻었고 흑암이 물러가고 빛이 비치었습니다. 죽기를 갈망하고 할 수 없을 것 같아서 숨었던 엘렌 G. 화이트이 공동체의 기도와 격려에 힘입어 다시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었을 때 세상이 내게 어떠하게 하든지 이제 하나님을 위해 온갖 희생을 감내하겠다라는 마음의 용기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마음먹었습니다. 나는 자신을 주님께 바쳐서 하나님께서 어떤 것을 명하시든지 따르기로 했다. 얼마나 아름다운 기록이며 놀라운 변화입니까? 엘렌 G. 화이트이 복음의 사명을 받았을 때 한 번에 순종하고 나아갔던 것이 아닙니다. 부담스러워했고 어려워했고 두려워했고 하고 싶지 않았지만 성도들이 연합하여 기도하며 하나님을 바라보도록 격려하고 위로했을 때에 엘렌 G. 화이트는 그 일을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성도들의 격려와 기도가 예수님을 바라보도록 용기를 준 것입니다. 그리고 성도들의 기도가 있기 전에 또 엘렌 G. 화이트를 격려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엘렌 G. 화이트이 괴로워할 때 가족들이 스토크먼 목사님을 찾아가라고 권했고 엘렌 G. 화이트는 목사님을 찾아갔습니다. 그때 목사님은 이렇게 따스하게 말해 주셨습니다. 엘렌 G. 화이트 자서전에 기록된 글입니다. 엘렌, 너는 아직 어린 아이인데 어린 나이로서는 보기 드문 경험을 하고 있구나. 예수님께서 내가 앞으로 어떤 특별한 일을 하도록 준비시키심이 분명하다. 엘렌, 염려 말고 예수님을 굳게 믿으며 집으로 돌아가거라. 주님은 간절히 찾는 사람에게서 당신의 사랑을 절대로 거두지 않으신다. 그리고 그는 나를 위하여 간절히 기도했는데 나의 마음은 매우 가벼워졌으며 큰 위로와 격려를 받고 그의 앞을 떠나왔다. 나는 집으로 돌아왔다. 나는 만일 예수님의 미소가 나의 마음을 격려해 준다면 주님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은 무엇이든지 참고 이행하겠다고 약속하는 기도를 올렸다. 한 어린 여자아이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선지자로 서기까지 홀로 선 것이 아닙니다. 가족의 격려, 교회의 기도, 친구들의 기도, 목사님의 격려, 예수님의 미소, 이 모든 것이 합력하여 하나님의 일을 하는 리더를 양성한 것입니다. 고민과 번뇌와 두려움 중에 예수님 바라보라고, 예수님 굳게 믿으라고 그렇게 격려하는 믿음의 공동체가 있었기에 그렇게 할 수 없을 것 같았던 복음 사역을 80년간 할 수 있게 한 것입니다. 아나톨 프랑스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교육의 10분의 9는 격려이다. 가르침은 많은 것을 하지만 격려는 모든 것을 한다. 우리는 누군가에게 가르침을 줄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는 거야. 한번 해봐. 그렇게 가르쳐주는 것도 많은 일을 하지만 격려는 더 큰 일을 합니다. 이렇게 하는 건데 너는 할 수 있어. 내가 옆에서 도와줄게. 하나님 바라보고 용기 내자. 괜찮아. 실수할 수도 있어. 다시 한번 해보자. 이렇게 격려는 가르침보다 더 많은 것을, 모든 것을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재림성도 여러분, 우리는 주변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바라보라고 용기를 북돋우는 일이 필요합니다. 영감의 말씀은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이 해야 하는 사업이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은 가장 필요되는 곳에 격려와 위로와 도움을 주는 것이 당신의 사업이라고 선언하셨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가 서로서로 격려하고 기도하는 역할을 하기 바라십니다. 그것이 성령의 사역이고 예수님이 하신 사역이고 우리 믿음의 선조들이 이어온 사역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역입니다. 한두 마디 건네는 말들이 별것 아닌 것 같지만 그 한두 마디가 격려의 말이 될 경우 훌륭한 사역이 됩니다. 재림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님의 사업을 합시다. 다른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소개하고 그들에게 위로를 주고 격려하는 예수님의 사업을 합시다. 이 사역은 우리 모두가 동참할 수 있는 사역입니다. 또한 격려하고 위로하는 사역은 특히 여성들에게 주어진 사역입니다. 창세기 2장 18절 말씀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하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돕는다는 의미의 에제르가 성경에 21번 나오는데 그 중에 17번이 창조주 하나님이 그분의 백성을 돕는 데 사용되었습니다. 이 말은 곁에 서서 누군가를 돕는 역할, 즉 돕는 배필의 역할은 바로 하나님의 사역에 동참하는 사역, 하나님의 동역자가 된다는 의미입니다. 많은 분들이 돕는 배필을 보조적인 역할, 조력자 역할로 이해하는데 원어적 의미를 살펴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돕는 배필은 원어로 에제르 케네그도인데요. 에제르는 도움이라는 뜻이고 케네그도는 곁에, 맞은편에, 짝을 이르는 말입니다. 그래서 에제르 케네그도의 뜻은 곁에 서서 도움을 주는 사람, 마주보고 도움을 주는 사람, 도움을 주는 짝이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히브리어 학자 버트 올터는 돕는 배필을 아담의 옆에서 지탱해 주는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여성들에게 주어진 돕는 배필의 사명은 이 땅에 상처받은 영혼들을 하나님의 마음으로 끌어안고 기도하면서 감싸주라는 부르심입니다. 돕는 배필, 에제르 케네그도는 아담 곁에 서서 그를 지탱하는 힘이 되라고 하와를 부르셨듯 우리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하나님 곁에 서서 가정과 교회와 세상을 지탱하고 힘이 되어주라는 사역으로의 부르심입니다. 재림신도의 가정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남자의 동무와 배필이 되고 남자와 하나가 되며 남자에게 즐거움과 용기와 축복을 주며 남자는 또한 그에게 힘센 돕는 자가 되도록 하기 위하여 남자로부터 한 여자를 만드셨다. 즐거움과 용기와 축복을 주는 것이 돕는 배필의 역할입니다. 그러므로 용기를 주고 격려하고 기도해 주며 한 사람의 삶을 지탱해 주고 세워주고 도움을 주는 역할은 태초부터 하나님이 여성에게 맡기신 사역입니다. 우리는 한마디 따뜻한 말할 수 있고 웃어줄 수 있고 격려할 수 있습니다. 음식을 나눌 수 있고 같이 울어줄 수 있습니다. 옆에 있는 누군가를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교회 구석에 앉아있는 누군가를 찾아가서 위로하고 도움을 주는 것이 그리스도의 사업입니다. 그렇게 사도 바울에게 유익한 동역자 마가가 그리고 엘렌지 화이트라는 리더가 세워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벤카스는 자신이 훌륭한 의사가 될 수 있었던 것은 어머니 소냐 카슨의 격려 덕분이었다고 말을 합니다. 소냐 카슨이 자녀에게 격려해 주는 엄마가 될 수 있었던 비결은 무엇이었을까요? 교육도 받지 못하고 가난했던 소냐 카슨은 한 가정에서 일을 했는데 그 집주인으로부터 예수님을 소개받았습니다. 저는 그 집주인이 재림교인이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벤카슨이 재림교인이기 때문입니다. 집주인을 통해 예수님을 소개받고 신앙을 받아들이고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이 아이를 어떻게 키울까요? 그때 들린 하나님의 음성은 도서관에서 키우라였습니다. 그래서 소냐 카스는 집에 와서 텔레비전을 치웠습니다. 반에서 꼴찌 않은 두 아이들에게 학교가 끝나면 도서관에 가서 책을 읽으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두 아들이 도서관에 가도 스스로 책을 고르거나 읽을 줄 몰랐고 엄마는 일을 해야 하기에 같이 있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참 감사하게도 도서관의 사서가 두 아이에게 책을 골라주고 책을 읽어주고 책을 읽는 법도 알려주었습니다. 참 고마운 사서입니다. 이렇게 벤 카슨이라는 사람이 있기까지는 엄마 소냐 카슨과 하나님을 소개해준 집주인 그리고 친절을 베푼 도서관의 사서를 통해 문제아이에서 사람을 살리는 의사로 성장할 수 있었습니다. 또 한 이야기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헬렌 켈러는 보지도 듣지도 말하지도 못하는 삼중고의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러나 그 여인이 세상을 떠날 때 한 말은 참으로 놀랐습니다. 아, 참으로 나의 생은 너무나도 아름다웠다. 어떻게 이것이 가능했을까요? 그것은 앤 설리반 선생님이 항상 헬렌 켈러에게 이렇게 말해 주었기 때문입니다. 사람의 삶의 조건은 그 어떤 것이라도 그 사람을 결코 패배시킬 수 없다. 하나님은 어떠한 환경도 끊을 수 없는 사랑으로 지금도 너를 사랑하고 계시니 넌 얼마든지 삶의 환경을 극복하고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다. 그렇게 앤 설리반은 헬렌 켈러에게 보지도 듣지도 말하지도 못하지만 분명한 건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신다는 거야.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신다면 내 삶이 어떠하든 문제되지 않아. 너는 행복하게 살 수 있어.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바라보고 신뢰하게 하였을 때 헬렌 켈러는 삶을 마치면서 아, 참으로 나의 생은 너무나도 아름다웠다라고 고백할 수 있었습니다. 이 훌륭한 앤 설리반 선생님 또한 홀로 선 사람이었을까요? 누군가의 격려로 세워진 사람이었을까요? 헬렌 켈러의 선생님이었던 앤은 엄마는 죽고 아빠는 알코올 중독자였습니다. 애는 동생과 함께 보호소에 오게 되었는데 어느 날 동생이 갑자기 죽게 되었습니다. 그 충격으로 애는 정신 이상에 실명까지 했습니다. 수시로 자살을 시도하고 괴성을 질렀습니다. 결국 애는 회복 불능 판정을 받고 정신병동 지하 독방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그 병원에 모두가 치료를 포기했을 때 한 노 간호사인 로라가 애를 돌보겠다고 자청했습니다. 그리고 그 로라 간호사는 날마다 과자를 들고 가서 책을 읽어주고 기도해 주었습니다. 하지만 애는 아무 말도 없었고 애를 위해 가져다 준 특별한 음식도 먹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로라는 과자 접시에서 초콜릿이 딱 하나 없어진 것을 발견했습니다. 용기를 얻고 로라는 계속해서 책을 읽어주고 기도해 주었습니다. 그렇게 2년을 했을 때 마침내 애는 정상 판정을 받았습니다. 그 후 시각장애 학교에 입학하고 학교를 최우등생으로 졸업했고 한 신문사의 도움으로 개안 수술에도 성공했습니다. 수술 후 어느 날 애는 신문 기사를 봤습니다.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고 말하지 못하는 아이를 돌볼 사람 구함. 애는 그 아이에게 자신이 받은 사랑을 돌려주기로 했습니다. 그렇게 헬렌 켈러의 교사가 되어 하나님을 바라보도록 격려하면서 그 아이를 20세기 최대의 기적의 주인공으로 키워냈습니다. 로라 간호사가 하나님의 사랑을 알려주었기에 앤의 삶이 세워졌고 앤이 또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알려주었기에 헬렌 켈러의 삶이 아름다워질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또한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예수님을 바라보고 살라고 격려하는 예수님의 동역자가 되어야 합니다. 다만 예수님을 바라볼 때에 그대는 격려를 받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병자와 고통당하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바라보고 살라고 격려해야 한다. 그들로 죄인을 회개시키고 죄를 용서하시는 예수님을 믿도록 격려하게 하라. 저희가 주변 사람들을 격려해야 하는데 어떤 말로 격려해야 합니까? 예수님을 바라보라고, 예수님 바라보고 살라고, 예수님 믿고 살자고 그렇게 격려해야 합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의 사역이며 우리 모두는 그 일에 동역자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바울이 세워질 때 바나바가 격려했었고 십자가 이후 니고데모의 격려가 복음 사역을 유지했고 모르드개의 격려가 에스더가 하나님을 바라보며 용기 내게 하였습니다. 소냐 카슨의 격려가 벤 카슨을 사람 살리는 의사가 되게 했고 로라 가노스의 경륜은 앤 설리반을 통해 헬렌 켈러에게까지 이르러 하나님의 사랑을 바라보며 살다가 마침내 나의 생은 참으로 아름다웠다 고백하게 하였습니다. 17세의 엘렌 지 화이트는 교회 공동체의 기도와 격려로 예수님을 다시 의지하여 서서 70년간 복음 사역자로 헌신하였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역이고 예수님의 사역이고 성령님의 사역이며 하나님이 여성들을 향해 나의 일에 함께하자고 부르신 돕는 배필로서의 사명입니다. 바나바가 바울과 마가를 복음사역에 유익한 지도자로 세운 위로자의 사명입니다. 기도해주고 용기주고 예수님 이야기를 전해주는 사역. 우리 그러한 예수님의 사역을 같이 하십시다. 가정에서 여러분의 교회에서 위로자요 격려자로 하나님의 동력자로 서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도 바울이 엘렌 지 화이트 그리고 훌륭한 지도자들이 세워지기까지 결코 홀로 선 것이 아니라 곁에서 용기 주고 예수님을 바라보도록 격려하는 믿음의 공동체가 있었음을 알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저희도 믿음 안에 공동체에게 좋으신 하나님, 선한 목자 예수님을 바라보고 살자고 격려하고 용기 주는 그리스도의 사업을 하는 하나님의 동역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위로자의 사역을 통해 예수님을 의지하여 한 걸음 내딛는 또 한 명의 바울이, 또 한 명의 에스더가, 또 한 명의 엘렌 지 화이트이 이 시대에 우리 교회에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행복한 시간 되셨습니까? 지금까지 여러분께서는 AWR 희망의 소리 한국어 방송을 청취하셨습니다. 방송을 청취하시고 문의를 원하시는 분은 우편번호 02461 대한민국 서울시 동대문구 이문로 1길 11 희망의 소리 방송부 앞으로 편지나 엽서를 보내주시거나 지역번호 02-3299-5296-8번으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함께해 주신 애청자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애청자 여러분, 다음 이 시간까지 하나님 안에서 늘 평안하십시오. 감사합니다. 내가 다시 오리라. 여기는 AWR 희망의 소리 한국어 방송입니다.